자, 오늘 이제 제가 좀 전하게 되는 말씀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1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곧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새해 첫 주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주의 만찬 말씀을 겸해서 이 올해에 저희가 이제 표어로 정한 표어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맡으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우리 올한 해에 이제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해 마무리 모임 때 교회 생활 2026 받으시고 맨 앞에 펴셨을 때에 그 표어가 있었지요.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맡으라는 그런 표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구약에 속한 내용이라서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차피 조금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자꾸 익숙하게 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다 예정됐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 이제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시내산에 도달을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저러한 것들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율법 이렇게 뭐 우리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냥 더 로예요,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아오고 넓게 보자면 이제 그법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때에 뭘 지켜야 되는지, 어떤 형법에 관한 얘기들, 또, 이제 그중에서 이제 도덕적인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방식 중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즈와 어떤 재질과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그런 어떤 규정, 그다음에 그 성막에서 섬기게 되는 제사장에 관한 규정, 제사장 직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는 텐트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성막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번역한 영어 단어는 태버너클이에요. 태버너클은 그냥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임시 거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그 단어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막 내부에 어떤 공간을 하나님께서 홀리 플레이스 또는 생츄어리, 그다음에 그더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를 더 모스트 홀리 또는 홀리 오브 올, 그래서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버너클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성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이것을 성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이 성막을 주셨는가? 이 목적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런 게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하나님 왜 성막을 주셨을까? 이게 나중에 이제 돌로 지은 건축물인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솔로몬 때에 와서. 왜 이런 것을 주셨나? 그 목적이 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그들,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 제일 중요한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늘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 안에 같이 거하시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분리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열두 아들에서 이렇게 쭉 발전한 그런 민족 국가인데, 이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 사람들과 내가 계속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여전히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어쨌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택해서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단 그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죄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로서도 필요했던 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곳이 성막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함께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또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냥 단순히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앉아서 그냥 존재 자체로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은 첫 번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성막을 왜 주셨냐, 그 목적이 뭐냐 할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거처를 이렇게 마련하신 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인간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으니까 그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성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이 성막의 구조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우린 지금 계속 히브리서 오전 예배 때에 히브리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9장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시고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란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이 예배실 공간을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지붕은 안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 이렇게 정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돼서 담장이 있는 것인데 그 담장이 천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는 담장인 거예요. 천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이 동쪽이라고 할 때, 뒤쪽이 동쪽이라고 할 때, 동쪽으로 이제 천막을 제치면 문이 되고, 제치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바닥은 그냥 광야니까 뭐 모래, 뭐 흙이겠죠. 거기에 제일 먼저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치면은 뭐 지우 형제님 쪽 근처 쪽쯤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뭘 하는 곳이냐면은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짐승을 태운다. 왜 짐승을 태우냐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의 삯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혼은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죽으면 그럼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 뭐냐면 사람보다 급이 좀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 그 짐승 중에서도 좀 몇몇 짐승, 그러한 짐승들, 사람의 몸하고 좀 사이즈도 비슷한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이도록 하셨어요.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때 사실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잡아와라. 그리고 짐승을 너 대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받아서 대야에 받아서 그것을 이제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제단에 그렇게 하면서 그 짐승은 이렇게 각을 뜬다 그러죠. 이렇게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러한 이제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되는 곳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지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번제단이 이제 거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쪽으로 오면은 이제 뭐 황병호 형제님 쪽쯤 될까요? 거기에 이제 그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이 큰게 있어서 짐승을 이렇게 이제 헌물 드릴 때 짐승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용도로 그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하나의 내부의 텐트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텐트는 그냥 담장으로 쳐진, 지붕이 없는 담장으로 둘러쳐진 그런 것이고, 실제적인 텐트는 그 안쪽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3분의 2만큼과 3분의 1만큼으로 또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부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부분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네 겹의 가죽들로 이렇게 이제 지붕을 다 가려서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세 가지의 기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금등잔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전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금등잔대가 한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 보여주는 빵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개혁성경에서 진설병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다 빵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빵덩어리를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쌓아서 두 줄로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늘 돌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덩어리의 빵상이에요. 그거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서 올려놓고 일주일 보내다가 다음 안식일에 새 빵으로 갈아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빵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냐? 날짜 지난 빵은 어떻게 처리했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거기도 다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쪽에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제단인데, 그 제단은 향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향단? 방자 말고 향단. 향제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꼭 향을 꽂잖아요. 자,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께 행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제 마귀가 모든 이교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변질시켜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향고 없는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향이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처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장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 성소 안에 세 가지, 그러니까 금 등잔대가 있고 보여주는 빵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 향단이 있었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개가 다 의미가 있는데 금 등잔대는 성령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빛주심,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조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도 했지만 그게 이제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 만든 빵인데 그 빵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단은 이제 그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또 한 번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성소는 완전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사방이 이제 삼면이 이제 금색이고 바닥은 물론 흙이고요. 이제 지붕은 가죽으로 덮여 있고 저쪽 들어오는 면은 이제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이렇게 이제 수놓은 천들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인데 마치 강대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먹었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음식인 만나를 1호멜 담은 항아리가 거기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부활도 보여주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뚜껑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해서 그룹의 형상을 이제 금덩어리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서 날개를 이렇게 이제 마주보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마이크 요 사이라고 보면 좋겠죠. 요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이제 긍휼의 자리라는 곳이었어요. 자, 요것이 이제 성막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첫째 성막, 둘째 성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성소 쪽에 금향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성소 쪽에 금향로가 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근데 그것은 이제 금향단이 아니고 금향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지성소까지 들고 들어가는 어떤 향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금향로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성막과 관련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뭐냐? 제사장직 이건 이제 직분인데. 출애굽기 29장 이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이 이게 이제 priest's office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을 프리스트, 제사장 그러면 이것은 뭐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냥 이교도들도 다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술을 행하거나 또는 이제 치병을 행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간과 신 사이를 중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제사장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장은 성막과 떼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세우신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릴 때 성막 또는 성전과 제사장과 십일조는 하나의 패키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레위 지파라는 그 특별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한정돼 있고 그들에게 이제 자자손손 세습이 되는 그런 이제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열두 아들이 이제 그 열두 지파를 기본적으로 이루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군사 목적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나 어떤 땅 분배를 하라고 할 때 이런 때는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레위는 빠지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두 지파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레위 지파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큰 이제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민수기 18장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사전 배경 얘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것인데 민수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자, 요게 지금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있었어요. 다른 부수적인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있고 성막을 이동할 때 이제 그 성막을 들고 나르고 하는 뭐 그러한 일들을 할 수는 있었는데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라고 하는 요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후손들만을 위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곧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에는 회중을 위해서 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도우면서 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제 너희를 위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무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글을 볼 때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요 지금 7절 그 말씀을 볼 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무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제단, 그렇죠? 제단하고 그다음에 휘장 안에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휘장 안에 모든 것이라는 건 아까 정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단은 아까 제일 먼저 그 뜰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발견되는 번제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요게 지금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책무라고 이야기할 때 번제단과 향제단 두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번제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제단은 성소 안쪽에 있고 그것은 성소의 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단의 책무라고 할 때는 그 번제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관련된 책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짐승을 불에 태우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이게 하는, 용서받게 하는 그 일과 관련된 책무였습니다. 성소의 책무는 말씀드렸던 대로 성소와 지성소,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성소인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이제 표어를 아직 이제 프레카드가 안 붙었습니다만 올해 표어를 지금 여기에서 구약성경의 이 구절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표어를 삼은 것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먼저 읽고 또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그랬는데 이 너희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이제 저쪽 뒤쪽에 조금 많이 뒤쪽에 있죠. 완전 뒤쪽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요거는 또 다른 한 탑픽인데 요건 넘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이라는 건 예배당 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무리,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뭐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다. 9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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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제사장은 상당히 특별한 그 지위를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리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도 심지어 왕도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이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왜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대언자 제사장 왕이세 개의 어떤 그 권력의 축을 이루는 그러한 한 축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아론 계열이 아니면 제사장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 나도 저런 걸 하면서 제사장직으로 참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은데 해도 못하는 게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털을 닦아놓으면 우리 아들이 할수 있을까? 안 돼요. 이거는 아론 계열, 아론의 자손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냐? 태어난 자들에게 이 제사장직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들에게 이게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세습은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도 자동으로 그 자녀가 또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곧 세습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태어남으로서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얘기할 때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그러면 신약 교회 성도들이 전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구나. 이제 세상에서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그 어떤 그 직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유대인의 그 제사장 직분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와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더해진 사람들.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제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을 마귀가 또 급하게 이것을 또 조작을 해가지고는 그래, 제사장이 되는 건 맞는데 목사님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사제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바꿔놓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제 사제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나누면서 사제, 거기 프리스트라고 불러요. 영어로 프리스트입니다. 이제 신부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그 프리스트 사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약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습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만이 제사장이라는 그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든 침례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가 다 제사장인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뭐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어떤 자격으로 나와 계십니까?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단순한 백성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어서 여기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라서 저만 여기서 무슨 집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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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뭘 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거예요. 제단의 책무를 해야 되고 성소의 책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의 책무와 성소의 책무를 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걸 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제단의 책무가 뭐라 그랬냐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사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의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번제단의 사역은 제단의 책무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에 끝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희생물을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희생물은 번제단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자,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억해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도 희생물을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짐승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희생물이다. 그럼 이 영적 희생물이 구체적으로 뭐겠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성경 신약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형제들이니까 구원받은 성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제사장들은 그 드려야 하는 희생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나는 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나 자신을 희생물로 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드린다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뭐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 자체가 뭐다?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몸을 드리는 것은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사역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나오셨습니까? 생각 못하셨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걸 뭐 매 순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 오실 때 나 제사장으로 오늘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희생 헌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드리려고 오셨냐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아니 제사장이 섬김의 직무를 하려면 희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네, 성경이 또 다른 어떤 희생물을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것 뭐 이게 곡조를 붙였든 곡조를 안 붙였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뭐다? 영적 희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아, 그래도 입술 벌려서 오늘 찬송 몇곡 하셨죠? 근데 마음을 담아서 하셨나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리는 게 그게 찬양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희생물이 또 하나 나오네요. 영어로는 다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영적 희생 헌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여기 보니까 오직 내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후원이겠죠.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기도 sacrifice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로 드리는 것, 우리 쉽게 얘기해서 헌금,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희생물이다.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희생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소의 책무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단의 책무와 관련돼 있었어요. 성소의 책무는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소라고 표현되는 그 공간 안에 있던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 등잔대, 그 다음에 보여주는 빵 테이블, 그 다음에 금 향단,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신약시대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성도가 성소라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비추심에 의해서 말씀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비추심, 그 조명에 의해서, 세상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나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에 비춰서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빛, 금등잔대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이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 무슨 엉뚱한 그런 심리학 이론, 뭐 경영학 이론 이런 것에 빛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비추심에 의해서 말씀의 빵을 먹고 나 자신을 열두 덩어리 두 줄의 빵처럼 하나님 앞에 늘 보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어도 다 보시죠. 왜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는 우리가 또 특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열두 개의 빵덩어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만들어진 그 빵덩어리,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주의 만찬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연결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빵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소에 책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그 열두 개의 빵덩어리가 어떻게 있었죠? 각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도끼리.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나하나의 그 빵 조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함께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떨까요? 자, 성소의 책무에는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성소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말씀인데 지성소의 책무도 그러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제사장 중에 그 해에 우두머리로 뽑힌 그 수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지성소 사역, 대속죄일의 지성소 사역은 예수님이 그것도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거 우리 히브리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의 그 자격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담대히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그것, 그래서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나가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신약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그 제사장의 계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 아론 계열의 그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사람이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오늘은 네가 들어가고 다음 주엔 네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계열을 정해줘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맡겨주고 책무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여기에 나왔을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맡으세요. 순서를 적극적으로 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도 못 가르치고 뭐 음식도 잘 못하는데 아니 우리 가족 찬송은 하실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을 함께 청소하는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성령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은사. 성령님의 선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맡은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지정된 그 자리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일에 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 신약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의 책무의 또한 가지, 이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의 또한 가지 그 요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그 사람들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뭐 집안에서 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의 가정일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하면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게 특별한 이 위치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그러한 고귀한 제사장의 직분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직무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올 때에도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나 오늘 구경꾼이야. 나는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구경꾼의 마음으로 있다가 그냥 슬쩍 도망가면 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죠? 자기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가지고 오신 것이고, 또 물질도, 또 이제 우리 헌금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각자의 계열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좀 많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에는 그 교회의 표어로서 이걸 정했으니까 1년 내내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네에 대해서 조철 형제님, 나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